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나는 강연장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매우 진실하게 앉아 있었는지, 이런 방식으로 관객으로서 내가 나의 상태를 곧장 인식했었을 것이다. 레비는 셜렘 알라이햄의 유모레스크를 읽었다. 그러고 나서 페레츠의 이야기를, 비알리크의 시 한 편을, 여기에서만 그 시인은 유대민족의 미래에 대해 키시네프 포그롬을 착취한 시를 대중에게 유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 은어의 입장으로 낮췄다. 본래 히브리어로 된 자기 시는 은어로 번역했다. 로젠펠트의 등불을 파는 여인을 읽었다. 이 배우에게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뜨는 눈, 높이 치솟은 눈썹에 둘러싸여 있는 눈을 한동안 그렇게 내버려둔다. 전체 강의의 완벽한 진실은 어깨에서 시작된 오른쪽 팔이 약하게 들어올려짐, 빌린 듯이 보이는 코안경의 등. 이 코안경은 정말 코에 잘 맞지 않는다. 특별히 위쪽 허벅지와 아래쪽 허벅지 사이 약한 연골이 움직이도록 테이블 아래로 쭉 뻗은 다리 모양. 약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굽은 등. 왜냐하면 관찰자가 판단할 때 통일되고 단순한 형태의 등에 대해 속도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얼굴을 쳐다볼 때 눈을 통해서, 뺨에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어떤 작은 부분을 통해서라도 역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수염털이더라도 그렇다. 강연이 끝난 뒤 집에 가는 길에 이미 모든 능력을 모아서 추슬렀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들을 비난했고 집에 계신 어머니까지도 비난했다. 19일에 공장 때문에 카프카 박사한테 들렀다.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립된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가벼운 이론적인 적대감. 내가 어떻게 그 박사에게로 향한 카를의 얼굴을 눈으로 찾고 있었는가. 이런 적대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데 익숙지 않고, 그래서 작은 일마다 모두 부딪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더욱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에서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카프카 박사의 습관. 그는 자주 긴장하고 살롱 스타일이며 상체를 앞쪽으로 흔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대각선 끝에서 방의 세 곳에 배치된 재떨이 중 하나에 담뱃재를 턴다. 오늘 아침 일찍이 레비와 빈터베르크에게 들렀다. 상사가 동구 유대인의 손짓에 필요한 공간과 받침대를 얻기 위해서 팔걸이 의자에서 어찌나 옆쪽으로 등을 버티던지, 손의 연기와 표정 연기의 조화, 그리고 서로의 보강. 때때로 그는 자신의 손을 보거나 아니면 경청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손을 얼굴 가까이 두면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 그가 연설하는 어조 속에는 신전의 멜로디가 있다. 특히 여러 가지 관점을 살 때는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마치 풍금의 서로 다른 음전 위에서처럼 멜로디를 끌고 간다. 그러고 나서 묘지에서 프라이슬러 씨와 같이 있는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손까지 올렸고 그래서 소매가 약간 흘러내렸는데 그 자신이야 소매가 흘러내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묘지 한가운데에서 손을 떨어뜨리며 펴고 손가락들을 활짝 뻗어 힘차게 선회하면서 움직였다. 내가 아마도 아픈 것 같다. 어제부터 온몸이 가렵다. 오후에는 머리를 자를 때 나와 거울 속 내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사환이 나한테서 심한 병을 인식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을 정도로 그렇게 열이 오르고 얼굴빛도 여러 가지였다. 위와 입의 연결 역시 부분적으로 방해받고 있다. 동전 크기의 뚜껑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아니면 아래에 놓여있으면서 퍼진 채 가슴 표면을 잡아당기고 가볍게 누르는 효과로 위로 솟구치며 발산한다. 라도틴에서 계속된다. 그녀를 내려오라고 초대했다. 첫 번째 대답은 진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와 친했던 처녀와 나에 대해서 낄낄거리며 애교를 피웠다. 우리가 알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는 그런 짓을 감히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추위에 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래쪽, 그녀는 위쪽에서 열린 창가에서 함께 많이 웃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팔로 가슴을 눌렀고 창턱에 구부린 무릎으로 전체를 눌렀다. 그녀는 17살이었고 나를 15살 내지 16살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내내 나눈 대화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코는 약간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독특한 그림자를 뺨에 들이우는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그녀를 다시 알아보게 도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라도틴 출신이 아니다. 그녀는 프라하 다음역 추출레 출신이고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랐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행하지 않고도 우리 가게에 있었을 격리와의 산책. 어두워지자 지방도로에서 라도틴을 벗어나서 역으로 돌아간다. 한쪽으로는 그들의 석회물의 수요를 위한 시멘트 공장이 이용하는 황량한 둔덕, 낡은 물레방아, 회오리 바람으로 땅에서 소용돌이치는 포플러의 이야기. 우선 가파르게 땅으로 내려가다가 넓게 뻗어가는 뿌리를 가진 포플러의 이야기다. 경미의 얼굴은 굵은 뼈에 붉은색을 띤 밀가루 반죽 같은 살에 지쳐 보이지만 자신의 한계 속에 힘차 보인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산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말투조차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공장에 의해 조심스럽게 사들이고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장소 한가운데 놓여있는 강하지만 부분적으로 전기불이 비춰주는 공장 건물로 에워싼 땅에서 밝은 달, 빛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굴뚝으로 나오는 구름 같은 연기, 기차 신호. 공장의 의지에 반해 이 땅을 횡단하는 주민들이 밟는 기다란 길가에서 들리는 쥐들의 찍찍거리는 소리. 기력 회복은 전체적으로 정말 변변찮은 이런 글쓰기 덕분인데 그 예를 들어보자. 16일 월요일에 나는 레비와 함께 두브루프니츠카 3부작을 보러 국립극장에 갔다. 작품도 공연도 절망적이다.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일막에서 벽난로의 시계가 아름답게 내는 소리뿐이다. 진군에 들어오는 프랑스 사람들은 국가 마르세유를 창문 앞에서 노래한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반복해서 들리고 더 커진다. 검은 옷을 입은 처녀는 저물어가는 해가 객석에 던지는 광선으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막에서는 처녀의 섬세한 목만 기억에 남는다. 그 목은 볼록한 소매들 사이 젓갈색 옷을 걸친 어깨에서 작은 머리까지 늘어나 뻗어 있다. 산막에서는 구겨진 양복, 옛날 고스파렌의 허리가 구부정한 한 늙은 후예의 환상적 검은 조끼. 그 조끼에는 금으로 된 시계줄이 늘어뜨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도 엘이 내게 자신의 인지를 고백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머리로 내 머리를 기울였을 때 머리카락이 그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어떤 경우라도 옮겨질 수 있는 이들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생겼다. 좌석들은 비쌌다. 그는 공공한 상태에 있는데 나쁜 자선가로 내가 여기에 돈을 내던지고 있다. 마침내 그는 나보다도 훨씬 더 지루해했다. 요컨대 나는 나 혼자서 시작한 기획들을 모두가 하고 있다는 불행을 또다시 입증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불행과 떨어질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예전의 불행한 경우들 전부를 내게로 끌어올리고 나중에 일어날 모든 불행한 경우들을 내게로 잡아 끌어내리는 동안에 이번만큼은 거의 완전하게 독립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일회적인 것으로 아주 가볍게 견뎌냈다. 극장에서 처음으로 안락의자에 쏟아진 어둠 속 관객의 머리로 여겨진 내 머리와 몸이 특별한 불빛을 받으며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느꼈다. 이 작품, 그리고 이런 공연 이야기하는 형편없음을 개의치 않았다. 두 번째 예. 어제 저녁 마리엔가세에서 두 사돈에게 오른손이 두 개라도 된 듯이 그리고 내가 1인 2역의 인물이라도 된 듯이 세련되게 동시에 두 손을 내밀었다. 1911년 10월 21일 상반된 예를 들어본다. 상사가 오늘은 카드식 목록, 사무실 일로 조언할 때면 내 시선에는 내 모든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의 혹은 그의 시선을 밀어내는 가벼운 괴로움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 없이는 그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없다. 그의 시선을 더 피상적으로, 하지만 더 자주 밀어낸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이유를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자극에도 눈을 피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동시에 시선이 돌아오도록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눈이 순간적으로 피곤해진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더 강하게 방어를 한다. 그래서 지그재그식 내 시선에 박차를 가한다. 더욱이 그의 코를 따라 뺨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쳐다보는 것이 가장 좋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다친 입의 치아와 혀의 도움으로 자주 얼굴을 그의 방향으로 두지만 그의 넥타이보다 더 아래로는 결코 눈높이를 내리지 않는다. 그가 눈을 피할 때면 또 내가 정확히 그리고 배려하지 않고 그를 따라갈 때면 나는 곧장 전체 시선까지 얻는다. 유대인 배우들 취시크 부인의 입 근처 뺨에는 튀어나온 곳이 있다. 굶주림에, 산후에, 여행에, 연기의 고통이 원인이 되어 뺨이 쑥 들어가서 생긴 것이기도 하고 원래는 꽤 둔중하고 큰 입이 연기하면서 동작을 발달시켜야만 했던 움직임 없는 독특한 근육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기도 하다. 술라미트역으로 나올 때는 때때로 옛날 처녀 시절 얼굴처럼 보이도록 대부분 머리를 풀어 뺨을 가렸다. 그녀는 큰 키에 뼈대가 있고 힘이 세기로는 중간 정도 되는 몸인데 그 몸을 단단히 졸라매고 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약간 화려함을 풍긴다. 왜냐하면 그녀는 긴 팔을 올려 쭉 뻗어서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커다란 엉덩이를 힘없이 흔들며 유대인의 국가를 불렀을 때 팔을 구부려 엉덩이에 나란히 올려놓고 우목한 손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천천히 날아가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다.